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두 정상의 화상통화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자들의 움직임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단호히 수용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통화에 대해 양국의 차이점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익이 일치 않은 곳에서 함께 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 상태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으로 최근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로 예정된 동아시아 순방 중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과 함께 재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통해 남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자국군 항공기가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 주변과 인근 다른 도시의 러시아군 거점 5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인접한 헤르손 지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영국군 정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의 북쪽 국경을 따라 흐르는 강의 남쪽에 겨두보를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건국의 날을 기념하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결사항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영국군 정보부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과 북부 체르니우 지역에 미사일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의 고위관리인 올렉시 흐르모프는 어제 러시아는 흑해에서 미사일 6발을 발사해 크유 지역을 공격했고 외곽의 류티즈 마을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모프 준장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건물 한 채가 파괴되고 다른 두 채가 손상됐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부차 마을에서 이 미사일 중 하나를 격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민간인 5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TV에 출연해 러시아는 미사일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국가 지위 때문에 정확히 조작할 수 있었던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계획을 깨뜨렸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 가혹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 간 소통 강화가 상호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진, 진정한 다자주의 견지와 실천, 국제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거듭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미사일 자금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마련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최고는 26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The comments we've heard in recent hours are not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DPRK regime over the course of recent months and recent years, unfortunat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최근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우리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have a vital.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한결같이 말했듯이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맞서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과 배치된 병력, 우리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북 관계의 현 주소를 묻는 질문에 불행히도 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undertook in the early part of this administration a policy review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the DPRK. The result of that policy review was
이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외교, 조약 동맹들과의 일치된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양자적, 삼자적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핵심 요소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모두 일본, 한국 측 상대와 3자 대화를 열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때마다 또 국무부와 다른 곳에서 일관되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대화와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have not heard a substantive response or certainly any indication that the DPRK at present is seek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실질적인 반응이나 어떠한 징후도 듣지 못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조약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계속 나올 경우 비용과 결과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통합억제력은 북한에도 적용된다며 강력한 미한동맹이 이 같은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28일 올해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threat as they continue ICBM testing and pursuing a nuclear capability.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자 등 다른 도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ve got to pay attention to. The integrated deterrence is not only applies to our pacing challenge of the PRC.
브라운 참모총장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served there twice.
브라운 참모총장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과거 한국에서 두 번에 걸쳐 복무하고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역임하면서 동맹국들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F-35 전투기를 보유한 한국 공군 전력이 성장하고 있고 미한 양국군이 연합훈련의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F-35A를 추가 배치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It's a way to show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work between our and the Republic of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미한 동맹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노력이 그러한 억지력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원 군사위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총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공군부 명의의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과 공동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공격 억제,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 태세와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조치 협정을 논의하는 제2위원회가 북핵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 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의 3개의 분과위원회 중 제1위원회는 핵 군축, 제2위원회는 안전조치 협정과 비핵지대, 제3위원회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합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각 분과위원회가 산하 보조기구들을 구성할 것이며 보조기구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셰이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2일 VOA에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자금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마련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8일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수준이 최근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for three reasons. One,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우려하는 이유로 먼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용 등이 그런 차원으로 이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분명히 북한이 많은 발사와 함께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킨다는 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사이버가 미사일 개발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이는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제재 조치 등 혁신적인 많은 일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위험하며 부담스럽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해온 나라이며 그들이 계속 혁신한다는 점도 우려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금 획득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also of concern because they're one of the countries who have conducted destructive attacks in cyber and because they are continuously innovating.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 중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다른 이유로 우리의 상위 리스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모두 탈취든 파괴적 목적이든 각각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대신 각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번 주 한국 방문에서는 사이버를 통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에 대응한 더 좋은 방어 방안과 사이버와 공급망 안보 등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NSC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뉴버거 부보좌관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 관련 현안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버거 부보좌관의 이번 방문은 지역과 국제 사이버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지난 5월 방한 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동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뉴버거 부보좌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해서 핵심 기반 시설과 정부 시스템 보호, 사이버 사고 대비, 국제법과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규범 존중 강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이버 활동 저지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버거 부보좌관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 돈 세탁 방지, 암호화폐 보안, 역량 구축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7일 본회의에서 랜섬웨어 법안 등 12개의 안건을 일괄 표결에 붙여 찬성 336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거스 빌리라케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으며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의 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랜섬웨어와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 라키스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길 원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며 한반도 안보, 동맹관계와 경제협력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도 방문하고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응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7일 트위터에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미한 정상이 5월 합의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 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대북 외교에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트위터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만났다며 미한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을 점검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이와 관련해 한국 기자들에게 양측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와 관련해 일부 의견 교환이 큰 틀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칩4를 출범하자고 한국, 일본, 타이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또 트위터에 27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면담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와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정책에 대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접근법은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놀란드 차관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만났다며 미한 동맹관계와 글로벌 협력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 밖에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인 네이버 본사도 27일 방문해 즐거웠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파트너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놀란드 차관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 밖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이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3불 정책을 윤석열 새 정부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 요구에 한국 정부는 안보 주권이라고 반박하면서 또다시 사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오리 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정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운용과 관련해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홍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해서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 당국을 향해 사드 3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시 사드 3불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 유지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불 정책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3불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비판했지만 당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군 당국이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중국 당국을 자극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사드 문제가 그걸 그냥 두게 되면은 추가 배치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한국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드 보복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이제 한국 내 자중질환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연하고 또 한미동맹을 흔들고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관찰만 하다가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견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단지 사드에만 국한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며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양국 동맹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는 한국에 대한 공세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목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지금 전략자산 전진 배치도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전략협의체도 조만간 가동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어떤 포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한 사드 운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올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북 추가 제재를 막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과의 3불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또 떠오르는 거죠.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인 한국과 한국을 제어할 확실한 카드가 없는 중국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사드는 물론이고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둘러싼 한중 간 안보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중국은 한류 금지령, 즉 한한령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경제적 보복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제어할 결정적인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정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막았으면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국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중 간의 안보상의 갈등, 이거는 계속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예벽 제막식에 참석했던 전사자 유족들 가운데 북한에서 유해봉환을 받은 가족들은 마침내 종결을 얻었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 빌리 로저스 병장은 미 육군 보병 32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2월 2일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만 19세였습니다. 처참한 전투 속에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가족들은 70년 가까이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4월 가족들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로부터 로저스 병장의 유해가 감식 결과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2018년 8월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에 전달한 55개의 상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저스 병장의 가족은 70여 년 만에 장례를 치르고 그를 워싱턴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벽 유족 공개 행사를 찾은 로저스 병장의 여동생은 아직 가슴이 저미지만 오랜 아픔이 마침내 종결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d no idea where he was or whatever happened to him and now we know he's at peace and it's a closure for us.
그동안 로저스 병장이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이제는 그가 평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4세 나이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하비 스톰스 소령도 지난 2019년에야 북한에서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증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스톰스 일가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맞춰 입고 26일 추모의 벽을 찾았습니다. 며느리 제키 스톰스 씨는 지난해 스톰스 소령의 안장을 마친 뒤 추모의 벽을 마주할 수 있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지난 70년 가까이 가질 수 없었던 종결이 마침내 왔다는 것입니다.
It's a bit of closure, which the family did not have for almost 70 years.
손녀 제니퍼 씨는 유해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전쟁 중에 실종된 할아버지라고만 막연히 알았으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가족으로서 그의 실종에 대한 종결의 느낌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Harvey was just a grandfather that was served in the Korean War that was missing in action and we didn't have any closure. We didn't really know any.
그러나 유해가 돌아온 후 분석을 통해 온 가족이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실종자 가운데 유해를 되찾지 못한 유족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추모의 벽 행사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수 바우든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애타게 기다리던 삼촌의 유해를 끝내 찾지 못한 아쉬움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 appreciate this, all of the work that the DPAA has done to help bring some closure to families. We'll probably never have closure, but I feel like it.
가족에게 종결을 가져다주기 위한 DPAA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아마도 자신들은 영원히 종결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삼촌과 아버지 세대의 12남매가 모두 타계한 이상 유해 발굴은 자신과 다음 세대의 책임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우든 씨의 삼촌 대니얼 필스베리 공군 일병은 1952년 타고 있던 정찰기가 동해상에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미군 포로 실종자 가족 연대를 이끄는 리처드 다운스 씨도 전투기 조종사였던 아버지의 소식을 7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 다운스 소령은 26세 때 참전했다가 1952년 1월 북한 지역에서 작전 중 실종됐습니다. 다운스 씨는 추모의 벽 건립이 기쁜 일이지만 유해 발굴 작업이 멈춰 있다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have the administration put forth a policy that will open up North Korea.
북한 내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북한을 움직일 만한 정책을 미국 행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PAA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측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등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이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DPAA는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모두 8,156명이며 현재 6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상자에는 약 250여 구의 유해가 들어있었으며 현재까지 미군 전사자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중국 정부에 통보문을 보내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유엔에 탈북 난민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기구는 이 사안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은 28일 한국 내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에 소환을 보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관련 통보문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에 사는 탈북민 박보경 씨를 대리해 지난해 1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리홍기 씨 부부와 리태인 씨 등 박 씨 가족 3명에 관한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5월 개최한 제127차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며 6월 10일 중국 정부에 이에 관한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보문에서 실무그룹은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단체에 전달할 것이라며 관련성을 고려해 이 통보문을 북한과 일본 정부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통보문에 따르면 유엔은 탈북민 3명의 가족관계와 신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목격 장소는 지린성 연길의 수감시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한 유엔의 대중 압박은 중국 정부의 반발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마스 워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연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가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Several times they asked me to basically and I used their words to reframe.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자신의 임무에 속한 사안으로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며 이후 VOA에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별도로 중국 정부에 공동소환을 보내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1170명에 관한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의 입장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서에서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중국의 출입국 절차, 법과 규정 위반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을 대신해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8일 BOA에 통보문 발송은 유엔이 탈북민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언제 북한을 송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관심을 좀 환기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석권은 또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박보경 씨가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력 후보였던 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새 정부 역시 별다른 반응이나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보경 씨는 당시 BOA에 가족이 공안에 체포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공안 당국의 뇌물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여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다고 말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사람이 먼저다 막 이렇게 공약하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 탈북자들 무시하고 탈북자들 외면하고 부모님 고향 자체가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그래 제가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한 거죠. 제가
미국의 한 대북 소식통과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는 28일 VOA에 북한 당국이 10월부터 코로나로 외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파견 인력 등 북한인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한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간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북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신화 신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논의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중국 대학의 과학 분야 협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0편이 넘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일부 북한 연구원은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어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올해 북한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 약 50개가 추가됐습니다. BOA가 이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지난 1월 이후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를 비롯해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이 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마치고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50여 편의 논문 중 약 10편은 북한과 중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화학공학 저널에 실린 논문엔 8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는데 이 중 7명이 중국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은 북한 평양건축종합대학과 베이징과학기술대학의 공동으로 소속된 북한 연구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초 제출된 이 논문은 질소 산화물의 저감 방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양이온 아스팔트 유화제 제조에 관한 연구 논문은 평양 출신 북한 연구원 3명과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소속 연구원 1명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국제교통과학과 기술 저널에 실렸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엔 산업과 공학 화학 저널에 김일성대학 소속 북한인과 중국 샤먼대학 등에 적을 둔 중국인 등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올해 공개된 북중 연구진의 공동 논문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과거 유엔 안보리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에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325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논문에 이름을 올린 일부 북한 연구진은 중국 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북한과 중국 대학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는다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게시된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 연구진 김학봉이 김책공업대를 거쳐 현재 중국 저장대에 수학 중이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BOA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5 채택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과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대 등은 북한 김일성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매결연 관계로 소개했지만 이들은 최근 VOA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공동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도 현재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BOA에 서구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김일성 대학 웹사이트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지금은 완전히 지난 일이라면서 이들 대학이 김일성대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난해에도 대부분의 대북 지원 활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경 폐쇄 장기화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북한의 코로나 관련 통제로 대부분의 대북 지원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7일 공개한 2021 연례 보고서에서 2년 넘게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ICRC의 여러 활동이 보류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식량 생산을 늘리고 도시 근교 지역 주민의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던 사업 계획들이 모두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식수 시스템 담당국과 북한 당국, 조선 적십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불발탄 처리, 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에 따른 사상자 치료 교육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평양의학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된 가운데 조선 적십자회와 병원 측과 협력해 ICRC가 기증한 건설 자재는 2019년부터 평양의대병원 창고에 계속 보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평양 낙랑과 송림 등 두 곳에 있는 재활센터에 석탄과 연료 등을 지원해왔지만 이 또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재활 환자 보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지 못했으며 재활시설 내 의약품 재고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CRC는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적 교류가 중단된 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제 직원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서 재활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재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에서 의족과 보조기를 공부하는 장학생들이 여행 제한 조치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도 ICRC는 중국 베이징에서 원격으로 북한 현지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선 적십자사와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조선 적십자사의 차량 두 대를 기증하고 국제인도법과 신종 코로나, 재활, 긴급의료 서비스 등 기타 정보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전쟁 여파로 지뢰와 잔류 폭발물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산가족들은 연락할 수 없었으며 실종자들은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ICRC가 한국 당국의 초청으로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경 없는 의사회도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내부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SF는 최근 74개의 나라에 대한 2021년 국제활동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과 관련해 인적, 물적 접근이 모두 막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적 의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것이라며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국경 폐쇄로 지난해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함경북도에서 시작한 MSF의 일반 의료 및 결핵치료 개선 사업이 1년 내내 대기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MSF는 북한 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경 개방 시 지원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를 보다 잘 선정하기 위해 다른 비정부 기구 및 학계와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대북 지원의 중점 분야로 결핵과 식량 안보가 꼽혔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쿠바와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브라이언 니콜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시위대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판결하고 수감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정치적 탄압에 나서 평화적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해 7년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은 반대파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가해 시민 32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니콜스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서반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지난해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40여 명의 정치적 반대파, 언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들 정치범들은 식량과 물,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은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았다고 니콜스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정치범들은 보안 요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스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모든 부당하게 수감된 정치범 석방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 국민들의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a steadfast partner of the Venezuelan, Cuban, and Nicaraguan people as they strive to build a better.
니콜스 차관보는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특히 지도자들이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우방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책임지는 정부 그리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